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국제 시리아 지원그룹 외교장관들이 어제 미국 뉴욕에서 만나 시리아 내전 중단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어제 회담에 참석했던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협상이 결렬된 것이 실망스럽지만 시리아 휴전 방안에 대해 문을 닫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국제 시리아 지원그룹 회담에서 휴전을 통한 절차야말로 실행 가능한 유일한 길이라는데 거의 만장일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회담에서 이뤄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장마르크 아이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시리아 민간인들에 대한 공습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란은 공습 중단에 반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리아 정부는 반군이 장악한 알레포 동부 지역을 겨냥한 새로운 공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서안 지구에 진행 중인 정착촌 건설은 두 개 국가 해법의 희망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말했습니다. 아바스 수반은 어제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스라엘 정부의 정착촌 확장은 지난 1967년 정한 국경에 따른 두 개 국가 해법의 가능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아바스 수반의 이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연설에서 두 개 국가 수립과 관련한 모든 사안들에 대해 협상할 준비가 돼 있지만 이스라엘의 권리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가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 36대를 87억 8천만 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도 공군의 구형 전투기들을 교체하는 이번 계약의 서명식에는 마누하르 파리카르 인도 국방장관과 인도를 방문한 장 이브르 드리앙 프랑스 국방장관이 참여했습니다. 프랑스는 계약에 따라 인도의 첫 라팔 전투기를 3년 안에 전달하기 시작해 5년 6개월 만에 공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인도는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으로 최근 경제 활성화에 따라 군 현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시에서 경찰 총격에 의한 흑인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야간 통행 금지령에 저항하며 오늘 새벽까지 가두 시위를 벌였습니다. 샬럿시 당국은 시위대가 평화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한 통행 금지를 강제로 집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통행 금지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현재는 평화적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흘째에 이어진 어젯밤 시위는 대체로 평화롭게 진행됐지만 한 곳에서는 시위대를 겨냥해 최루 가스가 사용됐습니다. 앞서 펜 맥크로리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경찰이 범법자들을 체포할 것이라며 어떠한 형태의 폭력이나 재산 파괴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1일 시위 도중 총상을 입었던 20대 청년이 어제 숨졌습니다. 시위 도중 발생한 이번 총격 사건에 대해 경찰은 실탄을 발사한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서부 오클라호마주 털사 카운티 검찰은 비무장 상태 흑인 남성을 총으로 쏴 살해한 경찰관을 기소했습니다. 백인 여성인 패티 셸비 경관은 지난 16일 흑인 남성 테런스 크러처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어제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촬영된 차량 카메라와 경찰 헬리콥터 영상에는 크러처 씨가 손을 들고 자신의 차량에 기댄 채 경찰의 요구에 순응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크러처 씨는 그러나 곧바로 셸비 경관의 총에 맞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셸비 경관 변호인은 크러처 씨가 경찰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차량 유리창 안에 손을 넣자 생명의 위협을 느껴 셸비 경관이 총을 발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계 굴지의 인터넷 업체 야후사는 적어도 5억 명의 자사 이용자 계정 정보가 컴퓨터 해커들에 의해 도난됐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후 측은 어제 자체 조사 결과 이번 전산망 침입은 미국 외부에 기반한 국가 지원을 받는 해커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야후 측은 이에 따라 2014년 이후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모든 이용자들은 당장 비밀번호를 바꿀 것을 권고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9월 23일 금요일 B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에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도 문제 삼았습니다.
Therefore, I believe it's high time to seriously reconsider whether North Korea is qualified.
중국 측 육자회담 수석 대표와 회동한 김홍균 한국 수석 대표는 중국도 유엔 안보리에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의 채택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인권단체나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사업을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두 265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토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 지방은 구름이 많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면서 유엔 안보리에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20일 유엔 총회에서 행한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이날 마지막인 38번째 순서로 연단에 오른 윤 장관은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적절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It should close the loopholes in that resolution and further expand and reinforce existing sanctions measures.
윤 장관은 특히 유엔 안보리가 추진 중인 새 대북제재 결의안은 지난 3월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허점을 메우고 더 나아가 기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이 21세기는 물론 핵확산 방지 체제에서 핵실험을 한 유일한 나라이며 탄도미사일 역시 열흘에 한 번꼴로 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이 같은 반복된 도발, 그리고 안보리의 결의와 국제사회 규범을 어기는 행위는 유엔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유엔 안보리는 물론 유엔의 권위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윤 장관은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Therefore, I believe it's high time to seriously reconsider whether North Korea is qualified as a peace-loving UN member.
북한이 평화를 사랑하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심각하게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윤 장관은 최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라오스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오늘 평양의 핵 야망을 꺾지 않으면 내일 후회할 수 있다고 경고한 사실을 상기시킨 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Now is a time for action. First,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human rights mechanisms must take more robust measures.
북한의 인권 침해를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되고 행동을 취할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윤 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현실적인 방법으로 강력하게 접근할 것과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에 확고한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북한 주민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어제 베이징에서 회동을 했는데요. 중국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맞선 유엔 안보리에 더욱 강력한 제재안 채택에 동의했다고 김홍균 한국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김홍균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3일 주중 한국 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22일 중국 측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가진 회동 결과를 설명하면서 중국이 더 강력한 안보리 결의 채택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은 기존 안보리 결의에 허점이 있고 한국은 이 틈새를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중국도 더욱 강력한 제재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한국 정부가 지적한 틈새에 대해 민생 예외 조항이나 안보리 결의안 자체에 있는 것들이 남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본부장의 이런 발언은 한국 정부가 중국 측에 요구하고 있는 보다 강화된 대북 제재 방안이 새 안보리 결의에 포함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 측에 북한으로부터의 민수용 광물 수입과 대북 원유 수출의 제한 강화, 전략물자 금수 조치의 철저한 이행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김 본부장은 중국 측과 북중 무역, 북한산 석탄 수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중국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중 두 나라는 북한 5차 핵실험의 엄중함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북한 5차 핵실험과 관련해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 어떤 행동도 중지할 것을 북한 측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5시간에 걸쳐 이뤄진 이번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은 북핵 개발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 홍샹그룹 문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문제 등 양국 간 현안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홍샹그룹 조사에 대해선 중국 측으로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란 설명을 들었다며 중국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상황에서 미한중 3자 협의 가능성이 중요해졌다면서 중국도 3자 협의에 반대 의견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 한국, 일본이 원하는 제재 수위에 찬성할지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국 전문가는 중국이 기존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 진일보한 수준의 제재 조치를 취하긴 하겠지만 북한 정권에 위협을 가할 만한 조치에 찬성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동양대학교 군사연구소 정영태 소장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건설적 포용 정책을 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도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동참하는, 즉 보다 강력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엔 동의하겠지만 전통적 우방인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의 협력은 지속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동맹국으로서 민생이나 일반적인 경제적 교류라든가 협력은 지속적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김홍균 본부장은 우다웨이 대표와의 회담에서 5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로 북한으로 가는 대북 거래 물품의 육로 수송 금지를 요청했지만 중국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민입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은 유엔의 권위와 아시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국제사회의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로라 홀게이트 오스트리아 빈 주재 국제기구 대표부 대사는 21일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의 잇단 도발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북한이 감행한 두 차례 핵실험과 20차례 이상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라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이 영변에 플루토늄 생산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계속 가동 확대하고 있는 것도 깊이 우려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홀게이트 대사는 지적했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북한이 유엔의 권위와 아시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국제사회의 결의에 직접적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는 안보리가 20여 년 동안 부과한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제대로 이행해야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또 미국은 북한 지도자들이 방향을 바꿔 비핵화로 복귀하도록 압박하는 새로운 조치들을 개발해 적용하기 위해 동맹국, 동반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어떤 환상을 가져서도 안 된다며 미국은 북한을 결코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비핵화가 미국과 동맹국, 국제사회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북한의 북핵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따른 의무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에 따른 의무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파나마 정부가 편의치적 방식으로 자국 선적을 취득한 북한 선박의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또 북한을 출발한 선박에 대한 파나마 영해 접근도 불허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나마 정부는 지난달 29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의 이행 보고서에서 해양 분야에서 확고한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된 모든 선박이 파나마 정부의 등록 자료에서 지워졌다고 명시해 사실상 편의치적 방식으로 파나마 선적을 취득한 북한 선박에 대한 등록 취소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등록을 취소당한 북한 선박은 적어도 3척으로 추정됩니다. BOA가 대북제재 1718위원회의 연례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광해호와 양각도 9호, 우리스타 2호 등 북한 선박들이 파나마 깃발을 달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이 중 양각도 9호와 우리스타 2호는 현재 선적을 북한으로 바꾼 채 중국 다이렌 등을 왕복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선박이 해외 선적을 취소당한 것으로 공식 확인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7월 몽골 정부는 이행 보고서를 통해 북한 선박 14척의 등록을 취소했으며 계약도 종료했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앞서 시에라리온 정부는 지난 5월 BOA에 안보리 결의 2270호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선박 2척이 더 이상 자국 선박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지만 이 결정이 제재 결의에 대한 이행 차원인지 북한 당국의 자발적인 조치인지 여부에 대해선 확인을 거부했었습니다. 파나마는 선박 등록 취소 조치와는 별도로 북한을 출발한 선박이 어떤 요청을 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예정이라고 이행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 선박들은 파나마 항구 입항은 물론 파나마 운하 통과도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파나마는 북미와 남미 대륙 중간에 만들어진 운하를 보유한 해양 강국으로 현재 태평양과 대서양을 오가는 전 세계 해양 교역 상당 부분이 파나마 운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파나마 정부는 지난 2013년 쿠바에서 선적한 무기 등을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던 청천강호를 억류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미군 전략 폭격기의 한반도 전개에 반발하며 서울을 잿더미로 만들겠다고 위협했는데요.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위협이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 의지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미국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향한 북한의 폭주를 경고하기 위해 지난 21일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 랜서 두 대를 군사 분계선에 근접 비행시키며 무력 시위에 나선 데 대해 극단적인 용어를 동원해 한국과 미국을 위협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22일 대변인 성명에서 만약 미국이 B-1B를 계속 북한 상공에 띄우며 군사적 도발의 수위를 높인다면 도발의 본거지인 괌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성명은 또 박근혜 한국 정부의 이른바 북수뇌부 제거 망동이 청와대의 완전 괴멸을 낳을 것이라며 자신들의 핵폭탄이 청와대와 서울을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위협에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 잿더미와 같은 극단적인 용어로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 자체가 적반하장이다라고 보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도발과 위협이 계속되는 자멸의 길로 북한이 갈 것이 아니라 민생을 돌보고 남북관계 개선의 길로 나서는 상생의 길로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정 대변인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이런 태도의 변화 없이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도 입장 자료를 내고 한반도와 전 세계 평화를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 북한이 서울 잿더미 등을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에 앞서 인터넷 선전 매체 메아리를 통해서도 한국 군 당국이 최근 공개한 북한의 핵 공격 징후가 나타나면 평양을 초토하겠다는 작전에 대해 서울 불바다나 걱정하라고 위협했습니다.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박사는 북한이 이처럼 험악한 표현을 써가며 한국을 위협하는 것은 공포심을 조장함으로써 한국 국민들의 여론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남한을 이제 공포로 좀 몰아넣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고 뭐 또 이럴 통해서 남한 내에서 어떤 남남 갈등이라든가 국론 분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는 북한의 이런 위협은 한반도 정세 위기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추가 도발의 명분을 쌓으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저 뭐 미국 때문에 핵이 개발되고 지금 전쟁 위협에도 빠졌다 이런 걸 이제 자꾸 강조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의 상황의 모든 책임을 미국에게 돌리기 위한 말폭탄이지만은 또 그 안에 담긴 의도는 미국 책임론을 더 부각시키기 위한 거죠.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위협이 오는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더 노골화되고 있는 데 대해 대선 국면에서 북핵 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미국 차기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부도 북한을 향해 도발적 발언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중국과의 대북 압박 공조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면서 강력한 제재 이행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연일 이어지는 북한의 협박에 대해 일관된 대북 기조를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에나 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2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이날 수소폭탄의 위력을 언급하며 서울 불바다 위협을 한 것과 관련해 자제하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We continue to call on North Korea to refrain from this type of provocative rhetoric that further raises tensions in the region.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런 종류의 도발적 수사를 자제하고 국제적 약속과 의무를 준수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하는 데 집중하라는 미국 정부의 거듭된 요구 사항입니다. 서울 불바다나 걱정하라는 북한의 최근 위협은 한국 군 당국이 북한의 핵공격 사용 징후가 나타나면 평양을 초토화하겠다는 보복작전을 공개한 데 이어 나왔습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이 같은 북한을 옥죄는 데 중국과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China closely coordinate o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cluding holding a coordination session in June to discuss full implementation.
미국과 중국은 지난 6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완전한 이행을 논의하기 위한 조정회의를 여는 등 대북 제재에 밀접히 협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설명은 리 커창 중국 총리가 전날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핵실험과 대북 제재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한편 리치 앨런 대변인은 파나마 정부가 최근 북한 선박에 파나마 국적 등록을 취소한 데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효과적 제재 이행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단합해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신속히 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반 총장은 어제 미국 뉴욕에서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가진 면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71차 유엔총회 개막 이틀 만에 20여 개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할 정도로 국제사회와 북한의 대결 구도가 굳어졌다며 이는 강력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도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 인권단체나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사업을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두 265만 달러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의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은 20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외 단체와 기관들의 사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감 시한은 오는 10월 31일이며 지원 금액은 총 265만 달러입니다. 국무부는 먼저 대북 정보 유입과 내부 정보 유출, 그리고 북한 내 정보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에 16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대북 라디오 방송 제작과 송출, 북한 주민들에게 흥미있는 콘텐츠 생산이나 기존 콘텐츠 획득, 정보와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공유하는 새로운 체제의 개발이나 기존 체제의 확대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고 책임 규명을 촉진하는 사업에 5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 사건들을 기록하거나 수감자 명단 등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사업 또는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공식 정보에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는 보고서를 발표하는 사업 등이 꼽혔습니다. 이 밖에 앞으로 북한의 정치적 개방에 대비하고 이를 이행하는 프로그램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에도 55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각 부문당 약 두 개의 사업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해당 사업들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국무부의 지원이 끝나더라도 지속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 주재 유엔 기구들이 유엔 중앙 긴급 구호 기금 CERF에 북한 수해 지원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중앙 긴급 구호 기금의 크리스텔 루프 포레스트 공보관은 2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수재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활동을 지원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이번 주에 관련 신청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루프 포레스트 공보관은 기금의 선별 기준에 맞춰 신청서를 심사한 뒤에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프 포레스트 공보관에 따르면 유엔과 다른 인도주의 기구들은 북한 내 보유한 구호품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최근 국제사회에 2,820만 달러 상당의 기부를 요청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중앙 긴급 구호 기금의 자금 지원은 유엔이 이미 모금하고 있는 2,820만 달러와는 별개로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모금액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은 중앙 긴급 구호 기금을 통해 인도주의 활동 예산이 심각하게 부족한 나라들에 자체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의 북한 측 협력사인 고려링크의 순자산이 올해 상반기에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고려링크의 수익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라스콤의 북한 내 협력회사인 고려링크의 순자산이 2016년 상반기에 많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집트 통신회사인 오라스콤은 고려링크와 협력해 북한에서 손전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스콤은 고려링크의 지분 7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인 딜로이트가 최근 발표한 오라스콤의 올해 상반기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고려링크의 순자산은 올해 6월 31일 기준으로 약 9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반년 만에 약 28%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수익은 약 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말보다 35% 줄었습니다. 회계법인 딜로이트는 비용과 세금을 제외하면 고려링크가 올 상반기에 8,500만 달러의 이익을 봤다고 보고했습니다. 오라스콤의 상반기 회계 보고서에는 고려링크와 관련된 오라스콤의 상황이 상세히 설명돼 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9월 30일부터 고려링크가 오라스콤의 자회사에서 협력회사로 바뀌었다며 그 이후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영업이익 외부 반출 불가 그리고 북한 내 경쟁업체의 등장 등을 들었습니다. 오라스콤은 북한 당국의 비협조와 환율 문제로 북한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외부로 송금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는 오라스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북한 내 또 다른 손전화 사업체를 합병하려 했지만 합병회사의 경영권을 놓고 북한 정부와 합의하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라스콤은 이 합병이 무산되자 자회사였던 고려링크를 협력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4억 7천만 달러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계보고서는 오라스콤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최근 북한 정부와 오라스콤 측이 합의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고려링크와 다른 손전화업체 사이에 신규 가입자를 공평하게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익을 외부로 송금하는 일 등 오라스콤이 당면한 현안들을 우선해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오라스컴 측이 북한 당국이 약속을 이행하는지 지켜보고 있고 또 새로운 대북 제재에 따른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 의회가 워싱턴 DC에 한국 전쟁 참전용사 추모벽을 건립하는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지난 2월 하원에 이어 19일 상원에서도 채택됨에 따라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은 19일 전체 회의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추모벽 건립을 위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H.R. 1475, an act to authorize a wall of remembrance as part of the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and to allow certain private contributions to fund that wall of remembrance.
법안은 이날 미치 맥콘의 상원 공화당 대표가 안건으로 상정한 뒤 별도의 토론 없이 곧바로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상원에 앞서 지난 2월 24일 하원도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채택해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법안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이 워싱턴 DC의 한국전쟁기념공원에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추모벽을 건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모벽에는 한국전에서 전사한 미군의 이름을 새겨놓도록 했습니다. 상원 에너지 천연자원위원회는 하원안의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추모벽에 포함될 전사자 선별 기준을 정했습니다. 미 국방장관이 관련 기준을 세우고 전사자 명단을 확정해서 내무장관에게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법안은 또 추모벽에 전사자 이름은 물론 한국전 참전 미군, 한국군, 미군에 배속돼 참전한 카투사, 연합군, 사망자, 부상자, 실종자, 포로수도 새겨넣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다만 추모벽 건립에 미국 정부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민간 기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12대와 113대 회기에도 하원에 상정됐었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추모벽이 세워질 워싱턴의 한국전쟁기념공원은 지난 1986년 미 의회가 제정한 기념공원 설립 법안에 따라서 1995년 완공됐습니다. 매복작전을 수행 중인 미군 병사 19명의 조형물이 세워진 이 기념공원은 워싱턴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통치 방식을 답습해 권력을 공고히 했다고 미국 언론이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언론은 김정은 체제의 비이성적인 모습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지극히 이성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치 방식을 분석한 장문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서민적인 모습을 보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무자비한 숙청으로 권력을 안정시켰다며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통치 방식과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북한인들의 존경을 받는 김일성 주석을 연상시키는 외모를 하고 활발한 현지 지도를 통해 서민적인 풍모를 내비칠 뿐더러 장마당을 허용하는 등 실용적인 정책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일성 주석이 그랬던 것처럼 김 국무위원장도 그동안 100명이 넘는 고위 관리들을 처형 또는 숙청하는 등 잔인한 면모를 보였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내 북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김정은 위원장이 노련한 독재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선군 정치를 내세웠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선친과는 달리 국정 운영을 군에서 당 중심으로 돌려놓았고 17년 집권 기간 단 한 번 목소리가 방송에 나갔던 아버지와는 대조적으로 외부에 자주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군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인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요구했던 아버지와는 달리 김 위원장은 경제와 핵을 동시에 개발한다는 병진 노선을 내세웠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또 아버지는 핵무기 개발을 원조와 협상 방안으로 이용했지만 김 위원장은 군부 장악력을 강화하고 한국을 위협하는 방편으로 활용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외부에 미친 것처럼 보이는 김정은 체제의 특징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지극히 이성적인 선택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핵무기로 주변국을 수시로 위협하고 한국을 공격하는 김정은 체제의 행태가 국제사회의 미치광이 짓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관점에서 보면 매우 이성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문과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호전성은 언제든 공격받거나 붕괴할지 모르는 취약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계산된 행동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또 김정은 정권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한반도의 전쟁 직전의 긴장이 유지돼야만 생존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는 충돌 등 오판을 불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한 주간 자유아시아 방송 RFA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소개하는 주간 RFA 소식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방송인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을 전했을까요? 심현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홍수 피해가 발생한 함경북도 지역의 식량 가격이 두 배 가까이 폭등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RFA는 이 같은 현상이 철도와 도로가 파괴돼 식량 유통이 마비됐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홍수 피해를 입은 함경북도 회령시와 온성군 남양지구에서 현재 입쌀 1kg의 가격은 약 8,000원, 옥수수 1kg은 2,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수해를 입기 전인 지난 8월 말 쌀값이 4,300원, 옥수수가 1,000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식량 가격이 두 배 가까이 폭등한 것입니다. 또 식량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다른 물건값도 덩달아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RFA는 예상했습니다. RFA는 수해 복구가 길어지면서 쌀과 다른 물건값의 상승 현상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폴란드 노동감독원이 올해 폴란드 내 기업 15곳을 방문해 북한 노동자 400여 명에 대한 노동 조건 실태를 감찰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 국가노동감독원의 야로스와프 레슈니 에프스키 국장은 최근 바르샤바에서 RFA 기자와 만나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가노동감독원은 노동 휴식 시간이나 휴일 준수, 또는 노동허가증에 기록된 것과 다른 일이나 일터에 배치되는 경우 추가 근무수당을 비롯해 임금을 제때 지불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북한 노동자 고용 회사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불만이 접수될 경우 국가노동감독원이 추가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RFA는 전했습니다. 레슈니 에프스키 국장은 북한 노동자들은 현재 건설업에 가장 많은 180여 명이 고용돼 있고 과일과 야채 등을 생산하는 농업 분야에 140여 명, 조선소에 100여 명이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라선 경제특구에 출입하는 외국인의 출입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RFA가 보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이 북한 방문을 위해 입국 비자를 신청하면 평양의 국가안전보위부를 비롯한 10여 개 유관기관들이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어야 입국 비자를 발급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라선 경제특구를 방문하려는 외국인의 입국 비자는 중앙의 관리들이 별도로 심사하지 않고 라선시에 파견된 유관기관들에 의해 처리된다고 RFA는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RFA는 라선 경제특구를 자주 오가는 한 중국인 사업가의 말을 인용해 라선 특구 방문은 평양 등 다른 곳을 방문하는 것보다 비자를 받기가 훨씬 수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예로 여권에 한국을 방문한 흔적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북한 입국 비자 발급이 거부돼 왔지만 라선 특구 때는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라선 특구 입국 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평양 등 다른 북한 지역으로는 갈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같이 라선을 드나드는 외국인들의 출입국 절차를 비교적 단순화한 것은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고 RFA는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RFA 소식 심현지였습니다.
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이 한국 최대 민간 통일 단체죠. 민족통일중앙협의회가 창설 35주년이 됐습니다. 이를 맞아 민족통일 전국대회를 열었는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국대회를 선언합니다.
서울 장충체육관이 약 5천여 명의 사람들로 발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창설 35주년 기념 통일 준비를 위한 2016 민족통일 전국대회가 열렸기 때문인데요. 민족통일중앙회는 지난 1981년 결성된 민간통일운동단체로 탈북민 후원과 지원사업, 대북지원사업 등 통일준비사업과 통일포럼 및 강연회, 청소년 통일 교육 등 안보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족통일중앙협의회의 이정익 의장입니다.
1981년에 창설이 돼서 지금 35년이 되는 그런 뜻깊은 날이라고 볼 수가 있죠. 평통하고 같습니다. 형제지간이나 마찬가지인데 평통은 헌법이 정해져 있는 의장이 대통령이시고 우리는 순수한 민간단체로 만들어진 단체인데 대북관계, 통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통일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네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일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전국대회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각 시도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래간만에 서울시에서 담당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등 17개 시도협의회에서 모인 회원들은 각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통일 관련 운동들을 소개하고 여러 지역 사람들과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북에서 이렇게 탈북한 사람들 데려다가 강의도 듣고 명사들 데려다가 강의도 듣고 어른들 모셔서 잔치도 해드리고 또 뭐 연말에는 또 독거 노인들도 돕고 또 장학금도 한두 명씩 추천해서 장학금도 주고 통일을 앞당기는데 우리 단체가 앞장서고 있다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누구나 다 통일을 원하니까 통일이 뭐 앞으로 언제 될지는 잘 모르지만 미리서 우리가 준비한다는 단체입니다.
저희들은 뭐 그냥 이렇게 전국대회도 오고 도대회도 가고 또 군대회도 하면서 어르신들 따라다니면서 뭐 배우는 것도 있고 불안하면서도 그지? 파업하면서 이렇게 뭐 활동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냥 모임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정보 교환도 하고 아무래도 이래 함으로 해서 좀 조금이라도 좀 보태면 안 될까 이래 싶어서 그래 하고 있죠. 내 자녀들한테도 가서 이야기하고 분산되는 게 조금 이렇게 모아짐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힘이 안 생기겠나 이런 제 조그만 내 생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라.
이날 행사에서는 북한 핵 폐기 촉구와 안보에 앞장서겠다는 다짐, 또한 국민 화합이라는 세 가지 내용의 결의문 낭독으로 회원들의 의지를 다졌고 통일 준비를 위한 국민 대통합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서명 좀 해주고 가세요. 아니 이름 쓰고 어디서 오시는 거 그만 쓰면 됩니다.
서명 좀 하고 가세요.
고생했습니다. 우리 행복이 만들지 말고 좋게 살자는 뜻이죠. 이제 편안하게 살자. 우리 단체에서 뭐 다 모아가지고 통일부로 이제 가지요 얘가.
해병대 전우회 등 유관 단체들에서도 나와 통일을 함께 염원했습니다.
아, 여기 내부 안내 받았어요. 봉사 있으면은 저희가 자원봉사니까 와서 같이 합류를 합니다. 통일이 돼서 살기 좋은 우리 나라가 돼야 되는데 사상들이 다르니까 통일이 된다 해도 걱정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나라 사랑하고 또 민족 통일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어서 빨리 통일이 돼서 정말 북이고 남이고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날 대회에서는 민간통일운동에 공이 큰 120여 명의 유공자에게 훈포장과 정부 표창, 민통장 등을 수여했습니다. 한편 민족통일중앙협의회는 앞으로도 통일준비사업과 지역맞춤형 통일운동 등을 통해 통일 기반을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민족통일중앙협의회의 이정익 의장입니다.
요즘 돌아가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분위기, 정부를 보면 참 답답하기가 그지 없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사실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이 있지만은 언젠가는 이것이 이제 확 뚫려가지고 우리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데에 뒤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경주 지역이 규모 5.8의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이 도움의 손길들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떨어져 내린 기와 지붕을 바로잡으려는 전국의 기와공들이 경주로 모여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라고 전국 곳곳에서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화재 피해를 살피기 위한 문화재 돌봄 사업단 소속의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긴급 보수에 투입돼 있고요. 복구하라고 수만 장의 기와도 기증하고 성금도 보내는 기업, 학교 단체, 시민들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피해 복구에는 사실 한동안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렇게 함께 걱정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경주 시민들의 일상을 되찾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예,
보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 지진 이후로 지진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 안전의식을 물어보는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군요.
네. 그 12일에 5.8 본진, 19일에 4.5 여진을 겪은 뒤인 지난 20일에서 22일 사이에 전국의 성인 1,010명에게 물어본 지진에 따른 불안감 정도를 물어본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네.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지진에 안전하느냐 뭐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예.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이 내가 살고 있는 집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특히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응답자들은 85%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답을 했고요.
예.
대구, 경북 지역은 76%, 그 이외 지역도 평균 50% 이상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지진에 안전한 곳은 아닌 것 같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지진이 일어날 당시에 뭐 한국 전역에서 지진을 느꼈다고 합니다만 아무래도 진앙지에 가까운 영남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충격, 이런 게 컸다는 게 여론조사에서도 볼 수 있네요.
네네. 그 경주 지진의 진동은 영남 지역 응답자들의 99%가 느꼈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조금 더 그 서북쪽인 대전과 세종 충청으로 가면 81%로 조금 낮아지고요. 남서쪽인 광주 전라 지역에서는 63%, 서울에서는 한 30%의 응답자가 지진의 진동을 감지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지진 이후에 한국의 각 지역에서 거의 전역에서 지진 대비 시설 점검에 나서고 있는데요. 경주 지역에서는 라면과 물 등 비상식량을 구비하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었고요. 전국적으로는 지진 발생 때 긴급하게 필요한 그 필수품이라고 하죠. 손전등과 물 등 그런 것들을 넣은 지진 가방꾸리기에 관심이 높아져 있고
예.
서점가에서는 지진 관련 책 판매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또 세계 각국의 지진으로 인한 피해와 대비 상황을 소개하는 방송 프로그램도 긴급 편성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전국적인 활성단층 조사에 들어간다는 소식도 있군요.
네. 그 지각운동으로 지층이 끊어져서 과거에 움직였거나 앞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이 활성단층에서 전 세계 지진의 90%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한반도에 450여 곳의 활성단층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조사에서 좀 밝혀진 곳은 25곳에 불과합니다.
예.
이마저도 체계적인 조사 관측이 이루어진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 활성단층 지도가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내년부터 한국 정부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이 활성단층 조사하는 데만 앞으로 25년 정도가 걸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고요.
예.
지진을 대비하는 그런 현실적인 대처는 될 수 없다. 이런 지적이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성단층을 조사한다는 게 땅속 깊은 곳을 파서 들여다본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네네. 쉬운 작업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산과 들 곳곳에 땅속을 분석할 수 있는 시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만큼의 네. 전문 인력이 동반돼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도 또 분석 능력도 지진 연구가 많은 미국이나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서 전국에서도 그 원자력 발전소가 집중돼 있고 이번 경주 지진의 진앙에서도 인접해 있는 경주 월성과 울산 지역에 자리한 이 원전 지역의 단층 정보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함께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요구가 일고 있습니다.
예. 한반도가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게 사실 기정사실화된 것 같은데요. 때문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북한 주민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네.
오늘 한국국민안전처에서 국민행동요령을 공지를 했다고요?
네. 먼저 지진이 느껴지면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튼튼한 탁자 아래 들어가 몸을 보호하라고 권했습니다.
네.
화재를 막기 위해서 집안의 가스밸브를 잠그는 등 화기를 살펴야 하고요. 진동시에는 무조건 뛰지 말고 다칠 수 있으니까요. 지진이 멈춘 후에 빨리 실외로 나갈 것을 권했습니다.
네.
공공장소에서는 안내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얘기했고요. 그 후에는 라디오 등 외부의 정보에 귀를 기울이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편 서울시에서도 오늘 지진에 대비하는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마련돼 있던 그 지진 대책 위에 경주 지진 이후에 추가 사항이 담겼는데요. 국가 차원의 지진재난정보발송과는 또 별도로 지진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그 응용 소프트웨어 앱을 개발하고
예.
지진체험 훈련과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은 다음 달에 시민들이 대거 참여하는 지진 합동훈련을 계획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 길거리에 공중전화가 사라진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 휴대전화가 없던 시절 그 편지와 함께 사람들의 소통에 아주 중요한 도구가 바로 길거리의 공중전화였습니다.
네.
물론 집에도 다들 뭐 전화기는 있었지만 공중전화를 쓰는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요.
네.
요즘에는 유치원 어린아이들도 들고 다니는 이 휴대전화에 밀려서 그 역할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쓰임이 없는 곳이 많아서
예.
운영과 유지에 오히려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한국의 한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로 알려졌는데요. 전국에 있는 공중전화의 65.9%, 뭐 66% 가까이가 지난 3개월간 이용 실적이 9달러 정도로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저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 그 공중전화 앞에 줄 서서 그 기다렸던 경험이 있는데
네.
지금은 사실 뭐 워낙 휴대전화를 많이 쓰니까 이제 공중전화가 상당히 이제 진귀한 그런 물건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손가락으로 번호를 이렇게 눌러서 쑥 돌리는 다이얼식 전화기도 공중전화에 있었고요.
예.
이 버튼을 누르면 되는 그 시외전화도 되고 국제전화도 되는 것 한동안은 상당히 신기한 그런 공중전화가 있었습니다.
네.
동전 잔뜩 들고 전화부스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통화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외국인들의 이용이 많은 공항 지역을 제외하고는 예. 공중전화 부스 그 자체가 아주 발견하면 반가울 정도의 존재가 됐습니다. 그 현재 한국 거리 등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기는 6만 6천여 대입니다.
예.
최근 3년 동안 사라진 공중전화 부스가 7,770여 대고요. 활용이 적고 운영 유지비가 더 들어가서 공중전화기의 추가 퇴출 앞으로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하는 공중전화 부스도 눈길을 끈다고요?
네. 전화를 거는 용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역할도 하고요.
예.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역할도 있습니다. 또 생명을 구하는 장소로도 공중전화가 바뀌고 있는데요. 이 공중전화기에 그 은행에 그 입출금을 하는 ATM 기기가 이렇게 융합되어 있어서
예.
돈을 넣었다 뺄 수도 있고요. 거리에 가다 보면 갑자기 어떤 상황이 생겨서 몸을 숨겨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성이나
예.
어린이가 좀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문이 잠기는 공중전화 부스가 있고요.
네.
그 심장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고안된 그런 공중전화 부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새로운 개념의 공중전화 부스 전국 전화기의 3%에 불과해서 그렇게 크게 활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나저나 이렇게 공중전화가 많이 사라지면요. 갑자기 비 올 때 여기로 많이 피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네요. 네.
네.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참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하나 바로 배고픔, 굶주림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굶주림과 기아의 고통을 우리 세대에서 퇴치하겠다는 사명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세계 기구죠. 세계 식량 계획. 뉴스의 배경과 용어를 설명해드린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 세계 식량 계획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